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스마트폰을 켰는데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던 인터넷망이 진짜 물리적으로 정확히 반으로 뚝 끊어져 있는 거예요.
네, 완전히 두동강이 나버린 상태인 거죠.
그렇죠. 절반의 세계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나 기술에는 아예 접근도 못하고 저쪽도 우리 걸 볼 수 없는 그런 완벽한 단절, 약간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설정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2026년 7월, 지금 인류 미래를 좌우할 가장 강력한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이게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국경 없는 기술 교류라는 게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당연한 상식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지고 물리적이고 또 지정학적인 거대한 단층선이 생겨나 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뇌를 확 깨워줄 오늘의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고 샅샅이 해부해볼 자료는 중국 AI, 로봇, 반도체, 통신, 심층 브리핑 보고서입니다.
아, 제목부터가 벌써 묵직하네요.
네, 엄청 방대하고 날카로운 자료인데요. 이 핵심 코멘터리를 작성하고 저희에게 제공해 주신 분은 김경진 변호사, 전 국회의원이십니다. 이분이 직접 분석해서 보내주셨어요.
이 보고서가 솔직히 그냥 흔한 기술 동향을 나열한 게 아니거든요. 미국의 그 엄청난 제재 속에서 중국이 어떻게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했는지 그 속도와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뭐랄까 엑스레이 같은 자료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거대한 장벽 뒤에서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국의 기술 굴기가 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게 당장 우리 지갑, 특히 한국 경제에 어떤 숨막히는 연쇄 반응이 일으키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파악해보는 겁니다. 좋아요. 이 내용 하나씩 풀어봅시다.
네,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7월 17일 중국 상하이로 가보죠. 2016 세계 인공지능 대회, 그 WAIC가 개막을 했는데, 와, 스케일이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시 면적만 10만 제곱미터에다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제품만 무려 300건이 넘었습니다.
대형 AI 모델만 261개가 나왔고요. 자체 개발한 AI 칩도 108종이나 전시가 됐죠. 이게 단순히 제품 팔려고 나온 박람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방의 기술이나 반도체 없이도 이 거대한 생태계를 완벽하게 자급자족할 수 있다. 이걸 전 세계에 과시하는 거대한 시위 현장에 가까웠습니다.
근데요, 저는 여기서 약간 의심이 듭니다. 딴지를 좀 걸어보자면 그 중국 기업들이 이런 박람회에서 수치를 막 뻥치게 하거나 엄청 과장된 데모 버전을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경우가 꽤 있었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실체가 있는 기술력인지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식 프로파간다인지 좀 헷갈리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대회 개막식 기조 연설자인데요. WIIC 9년 역사상 처음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기조 연설에 나섰습니다.
오, 국가 최고 지도자가 직접이요?
네,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터리에 따르면요. 국가 최고 지도자가 이런 기술 박람회에 직접 등판했다는 건 이게 단순히 기업들의 연구개발 수준을 넘어섰다는 걸 의미합니다. 중국 정부가 AI를 국가 명운을 건 최고 지도자급 전략으로, 그리고 국제질서 재편의 도구로 공인했다는 뜻이죠.
아, 그러니까 허풍으로 끝낼 단계가 이미 지났다.
네. 실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지 않죠.
그 질서 재편이라는 말이 확 와닿는 사건이 개막식 전날에 딱 있었잖아요. 세계 인공지능 협력 기구, 즉 와이코가 상하이에서 창립이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공 같은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29개국이 뭉쳤는데, 뭐 당연히 미국이나 서방 국가는 싹 다 빠졌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이 대목에서 상황을 아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쪽 진영을 지지하거나 가치 판단을 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냥 팩트만 놓고 보자는 거죠.
맞아요. 아주 차갑게 현실만 봐야죠.
지금 글로벌 AI 거버넌스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35개국의 팍스 실리카 진영, 그리고 중국이 주도하는 29개국의 와이코 진영으로 완벽하게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와, 팍스 실리카 대 와이코라니. 이게 막 과거 냉전 시대에 미국이랑 소련이 막 우주 경쟁하던 거. 그게 이제는 AI 규격 경쟁으로 완전히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궁금해지잖아요. 서방의 기술 규격이나 지원이 아예 끊긴 상태에서 실제 중국 내부의 AI 인프라는 대체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 있는 건가요? 브리핑 보니까 그 딥시크 V4-10 프로 모델이 정식으로 출시가 됐던데 파라미터가 1조 6천억 개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수치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이 파라미터라는 게 사람 뇌로 치면 뉴런을 이어주는 시냅스 같은 거잖아요. 숫자가 클수록 AI가 훨씬 복잡하고 똑똑한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틀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체급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바이트댄스가 내놓은 시댄스 2.5 모델 같은 경우는 더 충격적인데 텍스트 몇 줄만 딱 입력하면 30초 분량의 영상을 네이티브로 한 번에 생성해냅니다.
잠깐만요. 클릭 한 번에 30초짜리 고화질 영상이 뚝딱 나온다고요?
네, 심지어 렌더링 시간도 극단적으로 짧아요.
와, 할리우드에서 왜 그렇게 AI 도입 반대하면서도 뒤로는 몰래 테스트해본다는 소문이 도는지 알겠네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 기술력 자체보다도 이 기술을 사람들에게 파는 과금 방식이 완전히 새롭더라고요. 딥시크가 중국 대형 모델 최초로 시간대별 API 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아, 그 부분 아주 예리하게 보셨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는 오전 9시나 오후 2시 같은 피크 타임에는 서버 요금을 두 배로 받겠다는 건데 이거 우리 일상에서 엄청 익숙한 방식 아닌가요?
맞아요.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보면 진짜 소름 돋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크 타임에 비싸게 받고 새벽에 싸게 받는 거. 이거 전형적으로 우리가 전기요금 매길 때 쓰는 방식이잖아요.
아, 여름에 에어컨 막 틀어서 전력 수요 몰릴 때 블랙아웃 피하려고 누진제나 시간대별 요금 매기는 그 방식이요?
바로 그겁니다. AI를 서비스하는데 서버 부하를 전력망처럼 관리한다. 이건 중국의 AI 인프라가 그냥 연구실에서 테스트하는 단계를 아득히 지났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미 전력망이나 수도망처럼 대규모 상용화 단계에 완벽하게 진입했다는 뜻이죠.
세상에, AI를 진짜 전기 꽂아 쓰듯이 쓰고 있다뇨? 그 증거가 이번 MWC 상하이에서도 나왔잖아요. 중국 3대 통신사가 무려 AI 토큰 구독 상품이라는 걸 내놨어요. 김경진 변호사 코멘터리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짚고 있습니다. 통신사의 토큰 경제 전환, 이게 아주 핵심 촉매제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스마트폰 처음 샀을 때 데이터 요금제 가입하던 거 기억나시죠?
아, 그럼요. 한 달에 5기가 주면 벌벌 떨면서 와이파이만 찾으러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바이트 경제 시대였죠.
네, 근데 이제 그 기준이 바이트에서 토큰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토큰은 AI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위인데 중국의 14억 모바일 가입자를 기반으로 통신사들이 이 토큰 요금제를 쫙 깔아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예전에 데이터 무제한 풀리면서 카카오톡이나 유튜브가 폭발적으로 컸던 것처럼 이제 14억 명이 그냥 숨쉬듯이 일상에서 AI를 쓰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통신사가 바이트 대신에 지능을 요금제처럼 팔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한국 통신사들에게도 즉각적인 벤치마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논리적으로 바로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AI 소프트웨어 발전도 놀랍고 토큰 요금제로 일상에 스며든 것도 알겠는데 이게 화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로봇이라는 육체를 얻고 또 독자적인 칩으로 구동된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대회에서 가장 핫했던 키워드. 구현지능 산업입니다. 그 구현지능, 그러니까 인바디드 AI 말씀이시죠? 저 이 대목 읽을 때 진짜 소름 돋았어요. WIC 전시장 안에다가 신에너지차, 그러니까 전기차 제조 라인을 아예 통째로 설치를 해놨다면서요.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이 배터리 모듈을 막 조립하고 부품을 끼워넣는 공정을 실시간으로 시연했다는데 근데 이것도 약간 의심이 드는 게 사전에 짜인 스크립트대로 그냥 춤추는 장난감 로봇 아니었을까요?
그 의심이 아주 합리적인데요. 뒤에서 돌아가는 데이터의 스케일을 보면 아마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중국의 거대 이커머스 기업 징동 아시죠? 거기가 자체 물류창고랑 공장에서 무려 2년 동안 1,000만 시간이 넘는 실가동 데이터를 수집해서 로봇을 학습시켰습니다.
1,000만 시간이요? 와.
스크립트가 아니라 1,000만 시간의 실전 경험이 녹아있는 거고요. 시장의 평가도 엄청납니다. 유니트리 로보틱스라는 곳은 73일 만에 상장 심사를 통과했는데 이런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순이익만 2.78억 위안 흑자를 냈어요.
보통 로봇 기업들은 막 수십 년 동안 적자 보면서 연구만 하는 게 정상인데 벌써 흑자라뇨? 기업 가치가 400억 위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림엑스 다이내믹스라는 스타트업 소식이 제일 충격이었습니다. 여기가 2억 달러 규모로 프리 IPO를 마쳤잖아요. 프리 IPO가 상장 직전에 대규모 투자 유치하는 마지막 단계인데 이 회사가 한국 현대자동차의 로봇인 루나에 부품을 납품한대요.
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산업 심장부로 들어와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보안 리스크요? 로봇에 달린 수많은 카메라랑 센서가 문제잖아요.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근데 중국에는 국가정보법, 이른바 스파이법이 존재하죠.
네,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이 고성능 로봇들이 수출돼서 돌아다니면 그게 다 걸어다니는 거대한 감지 카메라나 데이터 수집 도구로 간주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수집된 공간 데이터가 중국 서버로 다 넘어갈 수 있다는 안보 딜레마죠. 무역 마찰을 넘어선 아주 심각한 쟁점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안방 청소하는 로봇이 우리 집 도면을 싹 다 스캔해서 타국 서버로 보낸다. 서방이 이걸 그냥 둘 리가 없죠.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보면 막강한 소프트웨어가 토큰 경제를 타고 흐르고 있고 육체를 얻은 로봇이 천만 시간의 데이터를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시스템을 돌리려면 결국 핵심은 반도체 칩이잖아요.
네, 모든 것의 근간이죠.
근데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못 들어가게 밸브를 꽉 잠가버렸는데 대체 저 거대한 생태계는 뭘 먹고 저렇게 잘 돌아가는 건가요?
비유를 하자면 미국이 메인 수도관을 딱 잠갔더니 중국이 아예 자기들 앞마당을 파서 거대한 우물을 파고 독자적인 배관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번에 화웨이가 무서운 추격을 보여줬는데 애틀라스 950 슈퍼팟이라는 걸 실물로 처음 공개했어요. 자체 칩셋 892장을 초고속으로 연결해서 그 컴퓨팅 규모가 칩 50만 장 이상이랑 맞먹는다고 합니다.
와, 50만 장 규모의 컴퓨팅이요? 게다가 광동성 사오관이라는 곳에는 100% 중국산 칩으로만 가동되는 지능 컴퓨팅 클러스터가 들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도체 굴기 브리핑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돈줄 얘기잖아요. 7월 27일에 상장하는 창신 메모리, 즉 CXMT 소식인데 이게 중국 A주 반도체 사상 최대 IPO라면서요?
네, 일반 소매 청약만 243배가 초과됐고요. 상장 규모가 최대 666억 위안, 우리 돈으로 10수조 원의 뭉칫돈이 몰렸습니다. 국가와 시장에 엄청난 자본이 반도체 자급에 쏟아지고 있다는 증거죠.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한국 경제에는 대체 어떤 타격이 오고 있는 걸까요? 당장 7월 16일 한국 증시 상황부터 복기를 좀 해보죠. 그날 코스피가 무려 6.37%나 급락했습니다.
네, 아주 충격적인 하락이었죠?
네, 삼성전자가 -8.2%, SK하이닉스가 -11.5% 폭락했어요. 중간에 삼성전자가 미국에 ADR 상장을 검토한다는 루머 때문에 해프닝도 있었고요. ADR이 한국 주식을 담보로 미국 증시에서 거래할 수 있는 증서를 뜻하는데 결국 부인하긴 했지만 시장이 엄청 예민했거든요. 게다가 17일 재연절 휴장까지 겹쳐서 변동성이 극심했습니다.
거기에 한국은행이 3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2.75%로 전격 인상하면서 유동성까지 확 조여버렸죠. 근데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터리 분석에 따르면 이 사태의 진짜 본질은 금리 인상이나 루머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아까 말씀하신 그 CXMT 상장인가요?
네, CXMT가 그 막대한 자본을 확보해서 반도체 자급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이게 현재 한국의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겁니다.
중국 기업 하나가 돈 긁어모으는 게 왜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 주가를 10%씩 박살내는 기폭제가 되는 건지 연결고리가 딱 가로거든요.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CXMT가 상장으로 수십조 원을 쥐었죠. 그럼 그 돈으로 공장을 증설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엄청나게 찍어낼 겁니다. 물론 한국 기업들이 HBM 같은 초고성능 시장에서는 우위를 꽉 쥐고 있어요. 여긴 당장 못 따라옵니다.
아, 천만다행이네요. 프리미엄은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 기기에 들어가는 범용 DRAM 시장입니다. CXMT가 그 막대한 자본으로 이 범용 시장에 초저가 물량 공세를 퍼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기업들이 HBM 같은 최첨단 칩을 연구 개발하려면 밑단에서 범용 DRAM을 팔아 번 꾸준한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하거든요.
아, 캐시카우가 말라버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불과 2, 3년 안에 CXMT랑 뼈아픈 가격 경쟁을 해야 한다는 냉혹한 전망이 나온 거고 증시가 그걸 선반영해서 폭락한 겁니다.
와, 진짜 피라미드 꼭대기는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 저쪽이 자본을 무기로 피라미드 밑바닥을 다 허물어버리고 있다는 거네요. 밑이 무너지면 꼭대기도 결국 무너질 텐데요. 게다가 우리 기업들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잖아요. 미국 주도의 팍스 실리카 규범을 철저히 지키면서 눈치를 봐야 하는데 동시에 중국 와웨이 진영 시장을 아예 포기할 수도 없어요. 당장 4분기에 화웨이가 한국에 진출한다는데 이 거래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숨막히는 선택의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세계의 거미줄이 양쪽으로 찢어지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이 그 장력의 한가운데서 생존에 고민해야 하는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딜레마네요. 자, 오늘 저희는 두 개로 쪼개진 AI 세계부터 토큰 경제로 넘어간 인프라, 실가동에 들어간 로봇 공장, 그리고 그 틈바동이에서 생존을 고민하는 한국 반도체의 현주소까지 싹 다 정리해봤습니다.
기술이 산업을 넘어서 국가 생존을 가르는 최전선이 됐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브리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중국이 어떻게 거대한 AI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 크고 차가운 거시적인 이야기였잖아요.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거대한 발전의 이면에서 벌어진 아주 귀묘한 사건 하나를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불과 이틀 전인 7월 15일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가상 친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 그 새롭게 시행된 AI 의인화 서비스 관리 방법 규제 말씀이시군요.
네, 이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감정적 동반자 역할을 하던 두바오, 통해참문 같은 인기 AI 서비스들이 국가 규제로 이게 전면 종료가 돼버렸습니다. 상하이에서만 무려 1만 4천 개의 AI 에이전트가 단숨에 삭제됐어요.
실용적인 업무용 AI는 권장하면서도 개인이 AI와 맺는 사적이고 감정적인 교류는 국가가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의지죠?
그러니까 수많은 유저들의 그 은밀하고 감정적인 대화 데이터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기술이 인프라를 혁신하면서 무한대로 확장하고 있는데 동시에 개인이 맺는 감정적 관계는 국가에 의해서 단숨에 삭제될 수 있는 이 아이러니.
기술의 발전 방향이 과연 개인을 향하고 있는지 묻게 되는 대목입니다.
네, AI가 우리의 친구나 동반자가 되는 것을 규제로 막아버린 사회. 과연 이들이 그리는 기술의 미래는 인간을 향하고 있는 걸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거대한 변화 속에서 여러분만의 냉철한 시야를 갖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자료 챙겨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